We pray for all our hearts.
귀한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That we be pure and open for your speaking. That our spirit would be stirred up to hear your voice. Strengthen our brother in his spirit and all of us in our spirit. Hallelujah. You want to have a heavenly Jerusalem. Amen. We turn to you to follow you wherever you go. Give us light. Give us life. Light and life in the world. Amen. Amen. be obedient to the brothers.
Clemens 형제가 이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클레멘스 형제가 이어가려던 말씀을 형제들과의 상의 후에 제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개요의 제목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계획이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목표도 계획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지 않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계획이 있습니다. 필립 형제, 계획이 있죠? 물론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고차원적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우리 마음대로 아무 일이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됐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상의, 그보다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정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적게 들린다. 괜찮아. 영어가 적게 들려야 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모여서 노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만족하면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집에 가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행한다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일들 중에는 좋은 일들도 있지만 나쁜 일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필립 형제가 회사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이 회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사가 요청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만 잔뜩 해놓는다면 해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분께 묻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중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시고 강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하와에게 이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셨단 말입니다.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시편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너희의 때는 항상 있지만 나의 때는 항상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씀만 하셨는데, 이러한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개요로 가보면요. 개요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1번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수시로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우리 사라 자매가 있는데 몇 번이나 그 진로를 바꿨습니까? 3번인가 4번인가 2번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업을 자주 바꾸기도 하고 뭔가 처음에 결정을 내렸다가 그것이 마음에 들면 계속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바꿉니다. 바뀝니다.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마음을 바꾸는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크리스티안 형제 이제 더 이상 형제는 구원되지 않았어. 이제 구원되지 않았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바꾸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떨어져 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요에 남아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직접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시는데 만약에 주님이 마음을 그렇게 바꾸신다면 우리는 아주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렇게 마음을 자주 바꾸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다가 구원을 잃었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따님이 있으시죠? 따님이 있으신데 그 딸의 탄생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지요. 한번 태어난 딸을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한번 태어난 생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징계를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한번 구원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그런 보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 형벌과 처벌, 징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타이르고 계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만약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바깥 어두운 데로 쫓기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죠. 학교에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유급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다시 그 학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의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지 못했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갔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됐다면 그 구원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제가 오늘 필립 형제에게 선물을 줬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필립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선물 다시 도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되고 거듭나는 것. 여러분들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여러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죠. 성숙되어져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순식간에 되지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90년? 온전히 성숙되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계획을 찾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의 도입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제 손가락만 봐도, 손가락을 쳐다보기만 해도 정말 놀랍게 지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지어진 생명체가 없습니다. 사람과 같이 놀라운 생명체가 없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또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벤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숭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원숭이는 벤츠를 만들 수 없죠. 식당을 만든다든지. 식당을 만든 원숭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아무도 본 적 없습니다. 다른 어떤 창조물도, 생명체도 사람과 같은 그런 생명체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하지만 불행히도 사탄이 우리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죄가 사람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이 형상은 도대체 어떤 형상입니다? 어떤 형상입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오직 독생하신 그분께서 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온 인생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3장 15절에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다,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들이 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들은, 말들은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주님의 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셔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됨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하나됨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되는 그 하나됨은 사람에게서 난 하나됨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하나됨을 만든다면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의견만을 보여준다면 너에게 문을 보여주겠다. 문을 보여주겠다는 말은 이제 나가라. 너 다시 보지 않겠다.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나랑 의견이 같지 않으면 나가. 뭐 그런 배척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는 시각이 나랑 다르니 너는 나가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와 내 의견과 하나가 아니니까 떠나가라.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됐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됨을 지킨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됨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하나됨은 오래가지 않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은 그와는 다른 특별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자,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스튜트가르트에 보면은 참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이런 건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뜻대로 하는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탄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탄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기는 했으나 우리 안에 주입된 죄와 사막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기 맡기셨는데 물로 심판을 하셨죠. 노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동물들을 위해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우리가 사탄들까지도 이기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대적을 이기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진실입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골로새서 1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쉬운 것이 아니지요. 한 도시의 한 교회, 뭐 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도성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셨을 때 너희가 나의 말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 교회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지으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이지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라고 하면은 사탄이 기뻐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지난 세월 동안 많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위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냥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의 왕국을 위해서, 그 중요한 제사장의 왕국을 위해서 하지만 그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숨기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사탄적인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요약하자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얼른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줄을 세워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는 이리로 와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레위 족속만이 나와왔습니다. 모세 앞으로. 그래서 12지파 중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보상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왕국을 얻고자 하셨고, 열두 지파 중 오직 한 지파만이 그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을 선물로 받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레위 족속마저도 타락했고, 그 레위 족속 중에 아주 일부 사독의 제사장들만이 여호와 앞에 충성된 자로 남았습니다. 에스겔 44장에서 오직 사독의 아들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사제들만, 신부들만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누가 말했습니까? 자,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먼저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너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베드로 전서네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8절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산 돌들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죽은 돌이 아닙니다. 산 돌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십니다. 사대교회와 같은 죽은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산 돌입니다.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메시지에 전하는 것,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구약에 나온 것처럼 소를, 염소를, 양을 자리에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예물들의 시체로서 영적인 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제, 요제, 거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번제이시다. 번제이신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그분의 온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난 하나님을 일주일 중에 몇 시간만 섬겨야지. 여러분 직장에서는 몇 시간이나 있습니까? 40시간.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몇 시간만. 그러면은 우리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이 그리스도를 얻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직장에서.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까? 매일 싸우고 그러면 그것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집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직. 그거는 제사장은 구약에 있는 것들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건데 신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의 성취입니다. 신약의 모든 것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의 성취이자 실제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의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신 것은 제사장들의 왕국 그리고 시온.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왕국을 건국하시고 나의 교회를 짓겠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의 상상대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뚜기돌이 되시는 그 시온, 영적인 집,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기초시고 또 모퉁이돌이시고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건축하지만 자기들 뜻대로 많은 것들을 건축하지만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세부사항들을 세세히 들어가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정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외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천사들의 음악을 듣고 계십니까? 천사들의 노래만 그냥 듣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 7장에 있는 그 말씀. 그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한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도 그렇게 나와있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위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그 금촛대들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금촛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약시대 때의 그 금촛대는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그러한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8장에는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참 장막에 부르시는 자.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말씀들을 읽게 하시고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금촛대인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고 그 금촛대에 매일매일 기름을 더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에 이르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는 이처럼 신실된 자, 충성된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에는 정말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주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가는 것. 우리 서로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족속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레위 한 족속만이 아니라 사독 한 가정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사장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목적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지금 주님과 함께 제사장의 왕국이라는 그 목적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보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 선물로 주신 제사장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목적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목적에서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목적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목적을 변치 않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제사장들과 함께, 이 남은 자들과 함께 주님의 편치 않는 계획을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목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다른 모든 것은 우리 뒤로 남겨놓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제사장직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긍정적인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갖고자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